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며 정의가 굳게 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사랑하시는 우리 7공동체 이심전심 이순 주님 앞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순장님이 나오고 새롭게 구성된 순인데 참 천국같이 순모임 하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두 분이 제자 훈련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장으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또 한 번의 여호수아가 나오며 또 하나의 순이 탄생하는 생명력 있는 은혜의 순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모임이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순모님들, 연합 순장님, 연합 순모님들에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의지하며 순모임을 잘 섬겨나가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 증거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고민하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잘 믿는데 고난이 다가올까? 오히려 하나님 잘 믿지 않고 또 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하는데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왜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그렇게 고난받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정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신정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신정론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유의지 신정론입니다. 자유의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유의지 신정론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 또는 성숙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신다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 신정론입니다. 지금 비록 악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히 이제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또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또 종합한 건데요. 개혁주의적 신정론인데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모든 악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보다 먼저 질문을 해왔던 질문들입니다. 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소개하잖아요. 그러한 욥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임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냐고요. 또한 시편 기자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난,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야말로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 실족할 뻔했다.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또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팬데믹 때 많이 했던 질문들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팬데믹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셔서 이렇게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고 성경의 인물들도 끊임없이 해왔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 왕국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그 위협 앞에서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받으면서 나라가 점점 쇠락의 길을 가고 있고 사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폭력과 불의, 억압과 도덕적 붕괴를 지금 하박국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법이었고 또한 의인이 억눌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악인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이 또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의로운 백성을 치게 하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 악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왜 악인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또한 이어지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도 조금 작정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이 계속 질문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야 좀 적어라, 좀 적어라, 내가 대답할 때 적어라, 그렇게 하면서 좀 작정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 묵시를 명백히 새겨라. 여기서 묵시는 카존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은 변할 수 없고 또한 계속 후대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판에 명백히 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또한 당시 상황에서는 그 전쟁 상황이었죠. 전령들이 급하게 와서 또한 급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전령들이 급하게 오더라도 그리고 급하게 떠나더라도 이걸 잘 볼 수 있도록 명백히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로 표지판을 보세요. 도로 표지판을 보시면 길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도로 표지판이 길게 어렵게 되어 있다가는 운전하면서 그거 읽다가 이렇게 읽다가 사고 나죠. 운전하다가 이거 읽으면 안 됩니다. 곁눈질만 살짝만 보고 운전 집중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노 텍스트입니다. 운전 중에는 문자 보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노 텍스트, 슬로우 다운, 간결하게 제가 인상 깊은 그 문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Arrive alive. Arrive alive. 살아서 잘 도착하세요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 나지 말고 안전하게 잘 도착해. Arrive alive. 참 인상 깊은 문구이긴 했는데요. 명백하게 살짝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단단히 하박국도 마음을 먹고 답변을 듣고 하나님의 이제 명쾌한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 답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답변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서 묵시, 아까 묵시가 무슨 단어였어요? 가존, 가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는 것 같이 보여도 기다리라. 더딘 것 같이 보여도 기다리라.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응답된다. 여기서 정한 때가 있나니, 그렇죠?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정한 때라는 단어는 모에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카이로스. 자, 카이로스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이죠. 카이로스.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의 두 단어가 있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자, 크로노스. 이제 우리가 많이 압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자,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씨앗을 심고 씨앗을 심으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다가 싹이 터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7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또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아, 하나님이 정한 데가 있구나,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듭남의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오늘이 제 장례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죽는 날이 날로 선포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 계신다면, 계시는 반면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났는데, 아, 오늘은 난 죽었다, 나는 거듭났는데, 아, 내가 그동안 시퍼렇게 살아있었구나, 나는 죽었다 하고 오늘 장례식을 치르신 분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저 높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까지 뭐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부할 때나 유학을 할 때나 아니면 다음 과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죠.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는 아는데 제가 지정한 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 그때에 된 적이 없습니다. 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안 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보면 아, 그게 맞았구나, 그게 맞았구나. 하나님이 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조각 하나만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이거 지금 어디에 끼워야 됩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7, 80년 사는 인간의 인간사를 하루살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더뎌? 왜 이렇게 더뎌? 하루살이가 볼 때는 인간의 인생이 너무나 더딥니다. 그런데 하루살이잖아요. 우리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왜 이렇게 더디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곧 응하리라.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이 비록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더뎌 보이지만 의인에게는 믿음이 있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 바울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거 잘 보세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 구속영장 들고 살기 등등하고 하고 그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음을 경험하니까 나는 죽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6세기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하는 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그 믿음입니다. 악인이 비록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바닷물은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다를 또 물로 덮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아마 과학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물이 필요할 겁니다. 이미 물로 가득 찬 그 바다, 그 대양을 물로 덮는다면 말이죠. 그만큼 충만한 여호와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다. 이 인정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이 야다는 또 언제 쓰였습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으니라. 자, 여기서 동침함에, 이것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경험으로 아는 그러한 암, 그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야다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책으로 읽거나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깊이 체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에 가득한 영광을 이제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6장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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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은 예배 현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이 이제 온 땅에 충만한 그 충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직전 단계가 고난인 겁니다. 고난은 절망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직전 단계가 바로 고난의 단계인 겁니다. 이러한 영광의 무게가 우리 삶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상은 다 쓸모없으니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은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이 이렇게 쓸모없습니다. 돌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해보세요. 일어나는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나무에게 말해도 못 듣습니다. 돌에게 말해도 못 듣습니다. 금과 음으로 입혀놓은 것도 못 듣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섬기는 것들에 생명이 있나요? 돈에 생명이 있나요? 돈이 우상이 되어 돈 쫓다가 돈 때문에 절망하고 망가지고 범죄하고 생명까지 빼앗깁니다. 세상 성공 따라가다가 그 세상 성공이 생명을 주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 쫓아 나아가다가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그 끝에는 절망과 허무로 인생이 끝납니다. 사람과 인간관계 우상으로 붙들다가 사람은 결국에는 배신합니다. 인간관계 결국에는 망가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잘 알려진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우상 섬겨보세요.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덫과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그 앞에서만 잠잠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박국은 이제 그의 질문과 불평의 입을 닫고 잠잠하며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는 부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문이 아닙니다. 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성.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이제 하박국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고 경외감을 느낀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부흥부흥하지만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이민교회를, 한국교회를, 전 세계교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의미가 조금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부흥은 하예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살리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뭐 부흥과도 맞는 뜻이지요. 이것은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살려주소 주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생기 없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은혜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부흥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깊은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베푸시는 이 긍휼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오는 깊은 위로와 은혜와 그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보에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주님, 내 메마른 심령을 살려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간 기도로 준비할 때 그 크로노스의 한 달이 지났을 때 카이로스의 놀라운 은혜가 그 부흥에 대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없어도 있는 삶으로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없습니까?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뭐 무화과, 포도, 감람, 밭, 양의 우리, 외양간, 이 모든 것들은 다 경제와 생존과 직결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다 없습니다. 이것들이 다 없어요. 이것들 다 없어요. 이것을 2025년 버전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비록 직장에서 승진의 문이 닫히고 심지어 레이오프 되어도 가게에 손님이 줄어들고 비즈니스가 잘 풀리지 않고 집값이 오르고 은퇴연금이 줄어들고 자녀의 진로와 미래가 불확실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외로움이 찾아올지라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하박국 3장 17절을 오늘날로 풀어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슬픈 내용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 박수치면서 불렀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율동까지 했으면 율동까지.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제가 다 기억하잖아요. 하여튼 좋은 주의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이 슬픈 내용을 왜 이렇게 박수치면서 불렀을까요? 이것은 단조로 불러야 돼요. 단조. 단조가 뭐예요? 이제 슬픈, 어두운 단조로 불러야 돼요. 그런데 노래의 기능에는 조바꿈의 기능이 있으면 조바꿈. 단조로 시작하다가 장조로 조바꿈이 됩니다. 조바꿈이. 왜 그럴까요? 언제 이 조바꿈이 될까요? 18절. 18절 때문에 조바꿈이 됩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비록 단조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장조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단조와 장조가 절묘하게 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한 곡이 단조와 장조가 합해져서 아름다운 교회 한 곡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시작되는 하박국 3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 이 시기온옷은 이제 음악적 기호입니다. 음악적 기호. 뭐 단조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온옷은 이런 겁니다. 흔들린다, 슬프다, 아니면 열정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제 음악적 기호가 앞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단조로 이제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하박국 3장은 어떻게 끝날까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지금 이것을 노래로 끝내고 있습니다. 노래로 지휘자를 불러서 수금을 타면서 이것은 공동체가 예배 찬양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지휘자와 함께 수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공동체가 예배 찬양으로 불렀던 거예요. 슬픔과 애가를 공동체의 찬송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의문에서 확신으로, 개인의 탄식에서 공동체의 찬송으로 바뀐 겁니다. 단조로 시작해서 장조로 끝났습니다. 절묘한 교회 한 곡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부르는 영광송 찬양도 그러잖아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으로 찬양이 끝나잖아요. 아주 어두운 깊은 수렁에서 찬양이 시작이 되었는데 주 예수 승리했습니다, 주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끝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단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힐 때 무명한 자도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고, 없는 자도 있는 것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가진 건 나 비록 없지만, 세상에 줬는 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드신대요. 이 사슴이 뭘까요? 사슴의 발을 놀랍습니다. 사슴의 발은 이 깎아내린 절벽도 껑충껑충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절벽 중에도 이 사슴은 절벽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는데, 이 사슴은 거기서 그냥 풀 뜯어먹고 있잖아요. 사슴은 절벽도 그냥 껑충껑충 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슴과 같이 만드십니다. 그 높고 가파른 인생의 그 절벽 가운데서도 거기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푸른 초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것 같지만 거기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끌어안는 자. 하박국은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의심과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과 질문으로 가득 찬 이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셨어요. 다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박국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참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를 하박국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끌어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하박국이 질문했던 것,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 또한 하박국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의인이 왜 고난받냐고요? 예수님보다 고난받은 의인이 있나요? 예수님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나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카이로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또한 히브리서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없어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있는 삶을 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하박국이 관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의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믿어보려고 힘을 다했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 십수년, 수십년 기도해도 응답 하나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없고 우리도 양의 우리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모든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견딥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소망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겐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슴같이 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끌어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것은 단조로 시작하죠.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그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하여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은 주 예수 오직 우리의 산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